제2장 과거를 끝냄. 오늘 우리는 주님을 믿은 사람이 믿은 후 어떻게 모든 과거를 끝내는가의 문제를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사람이 주님을 믿은 후에도 여전히 과거의 일들이 자신에게 남아있게 되는데 그는 어떻게 그것들을 끝내야 합니까? 성경의 가르침은 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함. 구약에서 신약에 이르는 성경 전체에서 특히 신약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구원받기 전의 일들을 중요시하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주님을 믿은 사람이 그의 지난 일들을 어떻게 끝내야 한다고 말한 곳을 몇 군데나 찾아낼 수 있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읽어본다면 참으로 찾기 힘들다고 말할 것입니다. 서신서에서 우리의 잘못된 과거 행위를 언급한 곳에서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말했을 뿐 과거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와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다는 것을 언급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말했을 뿐 과거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침례자 요한에게 와서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물은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요한은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이것은 과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리들이 요한에게 와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고 물을 때 요한은 정한 새 외에는 늑진치 말라 라고 말했습니다. 군병들이 또 요한에게 와서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물으니 요한은 강포하지 말며 무소하지 말고 받은 요를 족한 줄로 알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회개를 전한 요한도 과거를 어떻게 하는가를 중요시하지 않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중요시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바울의 서신을 보기로 합시다. 그도 사람이 과거를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언급하지 않고 언제나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중요시했습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모든 것이 다 보혈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복음을 잘못 보고서 주님의 길, 회개의 길, 보상의 길을 잘못 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잘 처리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1절까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한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람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바울은 과거에 그들에게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말했지만 이 일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이 말씀의 강조점은 과거를 처리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한 분 구주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과거를 처리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중점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있습니다. 구원을 얻은 사람은 이미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육체에 속한 과거의 많은 일들을 끝내는가가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오직 한 가지 끝냄, 곧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에 근거하여 우리를 위해 끝내신 것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도 과거의 우리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4장 25절부터 31절까지를 봅시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이것은 앞으로의 일입니다. 여기서는 과거에 말한 거짓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말하지 않고 다만 앞으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마땅히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이 말씀들은 과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전에 도적질한 것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고 그 강조점은 여전히 앞일에 있습니다. 전에 도적질한 것을 어떻게 갚아주는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5장 3절과 4절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들은 여전히 앞의 원칙과 같이 앞으로의 일, 주님을 믿은 후의 일을 말한 것이지 주님을 믿기 전의 일들을 어떻게 끝내는지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서신을 본 후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 주님을 믿은 뒤 어떻게 행하는가를 중요시하신다는 놀라운 진리를 찾아낼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믿기 전의 일들을 중요시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기초적인 문제입니다. 잘못된 많은 복음이 과거를 끝내는 것을 지나치게 중요시하기 때문에 결국 많은 사람들이 묶임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처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몇 가지 일들을 처리해야 하지만 기초는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중요시하시는 점은 과거의 우리의 죄가 피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우리는 완전한 사하심을 얻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과거를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과거의 좋은 행위로나 과거의 나쁜 행위를 회개함으로써 구원 얻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십자가 위에서의 주 예수님의 구원을 힘입어 구원 얻습니다. 이것이 기초이므로 우리는 견고히 붙잡아야 합니다. 이전 일을 처리하는 신약의 본들. 그러면 이전 일에 대하여 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신약을 읽을 때 나는 많은 시간을 들여 사람이 주님을 믿은 후 그의 과거를 어떻게 끝내야 하는가를 계속 물어보았습니다. 나는 이것을 언급한 곳을 몇 군데 찾아냈지만 그것들은 교리가 아니라 다 본들입니다. 우상의 일을 반드시 철저하게 해결해야 함.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을 때에 반드시 우상의 일을 해결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전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겠습니까? 사도 요한도 그 믿는 이들에게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이 주의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사람이 어떤 것을 그분의 형상으로 삼는 것을 금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라면 그 어떤 것도 살아있는 것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할 때 그것은 우상으로 변해버립니다. 물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그것을 살아있는 것으로 여긴다면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상들을 경배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고 마음속에서 그것으로 기울어지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것이 십계명의 첫 번째 금령입니다. 신명기 12장 30절은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위하였는고 하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이방 신들을 어떻게 경비하는지를 묻는 것조차도 합당하지 않음을 알려줍니다. 호기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으며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에 대해 연구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 탐구하는 것을 금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탐구할 때 그것들을 조차 그들의 신을 경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호기심을 금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은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상당히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절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황폐한 산에 가서 보호받을 곳을 찾지 못해 절에 들어가 숙박하는 것은 별개의 일입니다. 요컨대 믿는 이는 절이나 사당에 참관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은 분명히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며 성령의 전과 우상이 일치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환경 때문이거나 어떤 특별한 상황이 있을 때에는 뭐라고 말할 수 없겠지만 고의로 놀러가서 그들과 가까이 한다면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요한은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멀리하라라는 말은 가까이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시편 16편 4절은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강단에서도 비유로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신의 이름을 말하기를 피하도록 유념해야 합니다. 또한 각종 미신적인 일들이나 운명으로 인한 염려, 이것저것을 두려워하는 생각이나 말들도 없어야 합니다. 또 어떤 믿는 이들은 자기의 운명이 어떻고 그의 얼굴상이 어떻고 그의 장래가 어떤지를 주의합니다. 이와 같이 점을 치는 것이나 관상 보는 일들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우상의 범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끝내고 완전히 그 관계를 끊어야 합니다. 갓 믿은 사람은 믿는 첫날부터 우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것들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운명에 대해 상담하지도 말아야 하며 절이나 사당을 가까이 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형상이 있는 것들에게 경배하지 말아야 할 뿐 아니라 그런 뜻을 품지도 말아야 합니다. 다른 종교의 사람들이 어떻게 경배하는지에 대해서도 물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결해야 할 과거입니다. 이런 종류에 속한 물건들은 팔지 말고 부숴버려야 합니다. 마땅히 파괴하고 소멸하여 없애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매우 미워하시기 때문에 나는 새 신자들이 이 일에 관하여 함부로 대하지 말고 신중히 하기 바랍니다. 오늘 만일 여러분이 우상의 일에 대하여 굳게 서지 못한다면 이 땅에서 가장 큰 우상과 부딪힐 때 피할 수 없게 됩니다. 흙으로 만들거나 나무로 새긴 것을 경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살아있는 것들도 경배해서는 안 됩니다. 확실히 살아있는 우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불법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우상도 경배해서는 안 되고 어떤 우상이든지 다 거절해야 함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심지어 주 예수님의 상도 마리아 상도 경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일을 반드시 철저히 처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우리는 육체 안에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영 안에서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육체로 그분을 섬기는 사람을 찾지 않으시고 영으로 그분을 섬기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의 상이 아니라 영이십니다. 형제자매들이 이렇게 행한다면 장래에 로마 천주교의 세력 아래 떨어지지 않게 됩니다. 어느 날 적그리스도가 올 것이고 로마 천주교의 세력이 크게 발전할 것입니다. 과거의 우상을 거절하는 것은 성경에서 과거를 처리하는 것의 첫 번째 일입니다. 사람은 우상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두 번째 오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주 예수님의 상조차도 보유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주 예수님의 참모습이 아니며 아무런 가치도 없습니다. 로마에 있는 박물관에는 2000여 종류의 주 예수님의 화상이 있는데 그것들은 완전히 화가의 상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외국에서는 곳곳을 다니면서 예수를 닮은 사람을 발견하면 그 사람에게 돈을 주고는 그를 앉혀놓고 그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거니와 이것은 모독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시기하시는 하나님이시므로 그분은 이런 일들을 존재하도록 두지 않으십니다. 어떤 미신적인 것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오늘은 일진이 사납다거나 운이 나쁘다고 말하는 그런 종류의 말은 다 지옥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첫날부터 이런 것들을 깨끗이 정리하고 철저히 해결해야 하며 우상의 냄새가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부당한 물건들을 마땅히 끝내야 함. 사도행전 19장 19절은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 또한 세신자들이 마땅히 끝내고 처리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명령이나 교훈이 아니라 성령께서 운행한 결과입니다. 성령의 운행으로 인해 부당한 것들을 내놓는 단계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은 5만이라 말한 것으로 보아 상당히 가치가 있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교회 용도로 쓰기 위해 파는 것이 아니라 불사르는 것입니다. 만일 유다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분명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 위한 300데나리온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불사르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이것 외에 의심스러운 것들도 다 청산해야 합니다. 명백하게 재와 관련된 도박기구나 부당한 책과 그림들을 불태워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많은 사치품이나 과분하게 누리는 것들은 불사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불사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은 후 마땅히 집에 돌아가서 자기의 물건들을 조사해야 합니다. 주님을 믿지 않은 사람의 집에는 이전의 죄와 관계된 것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떤 것은 아마 성도에게 합당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죄와 관계된 것들은 팔아서는 안 되고 없애버리거나 불살라야 합니다. 사치스러운 것은 고쳐서 쓸 수 있다면 고쳐서 쓰고 고쳐서 쓸 수 없는 것은 팔아버려야 합니다. 레위기 13장과 14장에서 말한 문둥병자의 옷은 아주 좋은 한 예입니다. 세밀히 살펴서 어떤 옷에서 문둥병 반점이 발견되었거나 씻을 수 없는 옷은 불태웠고 씻을 수 있는 옷은 씻어서 사용했습니다. 모양이 잘못된 옷은 고쳐야 합니다. 너무 짧은 것은 아마 조금 길게 수선해야 할 것이고 너무 이상한 옷은 다소 일반적인 것을 고쳐야 할 것입니다. 조금도 쓸 수 없고 죄와 관련된 옷들은 불살라야 할 것입니다. 어떤 것은 팔아서 돈을 가난한 자에게 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부당한 것들을 끝내야 합니다. 만일 새로 믿은 각 사람이 자기의 물건들을 한번 철저히 정리했다면 그는 아주 좋은 시작을 가진 것입니다. 미신적인 것들은 다 불태워야 합니다. 어떤 것은 고쳐서 사용할 수도 있고 어떤 것은 고쳐서 팔아야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거니와 처음에 이 공과를 배운다면 일생토록 잊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다만 예배당에 가서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손에 끼친 것을 배상함. 누가복음 19장 8절은 사케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케오가 이렇게 행한 것은 교리의 가르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만일 교리의 가르침에 의한 것이라면 더 많거나 덜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만일 성령의 감동이라면 조금 더할 수도 있고 덜할 수도 있습니다. 사케오는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말했지만 사실 2배만 갚아도 됩니다. 레위기의 원칙은 5분의 1을 더하여 배상하는 것입니다. 100만 원을 토색했다면 120만 원을 갚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감동될 때 주님의 영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감동이 여러분에게 4배나 갚게 할 수도 있고 10배나 갚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원칙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은 이것이 교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운행하실 때 인도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믿기 전 과거에 만일 여러분이 남의 것을 늑탈하고 속이며 남의 것을 훔치거나 다른 부당한 수단으로 가졌다가 이제 여러분의 속에서 성령께서 운행하신다면 이런 일들을 여러분은 철저히 처리해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사함을 얻는 것과 무관하지만 여러분의 간증과는 관계됩니다. 예를 들어 믿지 않을 때에 내가 어떤 사람의 돈을 100만 원 훔쳤다고 합시다. 만일 주님을 믿은 후 내가 그와 깨끗이 처리하지 않는다면 어찌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아마 그는 계속 그 100만 원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사함을 얻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사람 앞에서 여러분에게는 간증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갚지 않아도 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간증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사케오가 4배나 갚은 것은 간증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당시 사람들은 주님께서 어찌 죄인의 집에 가실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많은 일을 늑탈하고 토색했습니까? 사람들은 다 그를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케오는 일어나서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4배 갚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조건이 아닙니다. 4배나 갚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 집에 임하는 조건도 아닙니다. 4배나 갚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 집에 임한 결과입니다. 4배나 갚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결과입니다. 이러한 배상의 행위로 인해 사람 앞에서 간증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간증의 기초입니다. 주님을 믿기 전에 금전 관계에서 그리 분명하지 않았던 한 형제를 알고 있습니다. 그의 동창의 대다수가 소위 중상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을 믿은 후 그는 동창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 열심이었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은 어찌 그런 일이 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는 돈에 있어서 어떠했습니까? 그는 그들 앞에서 과거를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 형제는 전혀 삭개오가 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는 사함을 받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으나 동창들 앞에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반드시 과거의 잘못을 시인하고 말해내어 과거의 잘못을 배상한 후에야 간증할 수 있습니다. 간증을 회복하는 것은 그의 과거 일들을 끝내는 데 달렸습니다. 내가 앞에서 말했듯이 삭개오는 4배나 갚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이 아니오 4배나 갚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도 아닙니다. 삭개오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4배나 갚았던 것입니다. 삭개오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4배나 갚은 것입니다. 그가 4배나 갚은 의도는 다른 사람의 입을 막고 말을 못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4배는 그가 손에 끼친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가 이렇게 한 것은 사람이 말을 못하게 하고 그의 간증을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여, 여러분은 주님을 믿기 전에 남에게 잘못한 것이 없습니까? 어떤 것에 있어서 남에게 손해를 준 적은 없습니까? 무엇을 함으로 자기 집으로 가져온 것은 없습니까? 부당한 수단으로 남의 물건을 가져가지는 않았습니까? 만일 있다면 다 깨끗이 처리해야 합니다. 일반인의 회개는 행위만 회개하면 되지만 그리스도인의 회개는 과거의 잘못을 시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화를 내는 사람이라면 이제 화를 내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제 화를 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과거에 화낸 것에 대해 잘못을 자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화를 내지 말아야 할 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 과거에 화낸 것에 대해 잘못을 자백해야 합니다. 이럴 때 이 일을 처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문제를 볼 때 과거 여러분이 물건을 훔친 자라면 이제 훔치지 않으면 됩니다. 여러분이 남의 물건을 집으로 가져왔다면 오늘 이후로 가져오지 않으면 그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러나 사람들 가운데서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3년 동안 훔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여전히 여러분을 도둑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은 후 여러분은 또한 사람 앞에서 간증을 하고 과거의 잘못을 해결한 후에야 여러분의 위치가 분명해집니다. 여기 한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가령 내가 1,000만 원을 훔쳤는데 지금 내게 100만 원조차도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일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여러분은 마땅히 그 사람에게 과거에 내가 돈을 훔쳤습니다. 그러나 죄송하지만 지금은 배상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라고 솔직히 자백해야 합니다. 배상하는가 안 하는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 말을 하고 간증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생토록 간증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이 간증할 때 여러분 개인에게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처리하지 않을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그래도 처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처리한 후에야 사람 앞에서 간증이 있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살인한 적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 또한 과거의 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은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성경 안에는 두 가지 예, 곧 직접 살인의 행위를 한 사람과 간접적으로 살인 행위를 한 사람이 구원받은 것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행위를 가진 사람은 바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입니다. 그 강도는 헬라어에서 보통 강도가 아니라 살인하고 불을 지른 강도인 것이 매우 분명합니다. 그는 도둑이 아니라 돈을 훔치기 위해 생명을 해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주님을 믿고서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성경은 그의 과거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또 한 사람은 바울입니다. 바울은 직접 살인하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이 스데반을 죽일 때 돕는 자였고 또 스데반을 해친 사람의 옷을 지켰습니다. 바울이 구원받은 뒤 역시 그가 어떻게 이 일을 처리했는지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만일 남을 죽인 자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의 죄는 지나간 일이 됩니다. 피가 씻을 수 없는 죄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강도는 이런 일을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에게는 해결할 기회조차도 없었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일들에 부딪힐 때 너무 지나치게 사람의 양심에 부담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의 안에서 운행하신다면 이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약에서 직접 살인한 사람과 간접적으로 살인한 두 사람에 대해 그들의 과거를 처리하는 것을 주의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어떤 사람 속에 양심의 불안감이 있는 것은 일반적인 참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운행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만일 그런 하나님의 운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가족에게 어떤 뜻을 표하는 것을 우리는 저지하지 않습니다. 미결된 일에 대한 처리. 사람이 구원을 얻을 때 그의 손에는 속된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가 주님을 따르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태복음 8장 22절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조치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 또한 과거를 끝내는 성경의 한 가지 방법입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이 주 예수님께 와서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라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죽은 자들은 사람들을 가리키고 두 번째 죽은 자는 그의 아버지를 가리킵니다. 첫 번째 죽은 자들은 영적인 의미에서 죽은 자를 가리킵니다. 세상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다 죽은 사람입니다. 주님의 뜻은 너의 아버지를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조치라 라는 것입니다. 나는 세신자들에게 아버지를 위해 장사를 치르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는 원칙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결된 많은 일들을 지나가게 그냥 두십시오. 만일 우리가 이런 일들을 다 해결한 후에 주님을 쫓는다면 우리는 일생토록 그리스도인이 될 시간이 없게 될 것입니다. 가정의 일들이 끝나지 않고 아버지의 일과 생활의 일들이 해결되지 않으며 우리 신상에 수천 수백 가지의 해결되지 않은 일들이 있다면 누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원칙은 오직 한마디, 곧 그것들이 다 죽은 자들이라는 말 안에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고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의 일들을 처리하게 하십시오. 이것은 하나의 원칙입니다. 이것은 새 신자들이 오늘 이후로 집안일을 돌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 일을 다 마친 후에야 주님께 오겠다는 자세를 갖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주님을 좇을 수 없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일을 정리한 후에 주님을 믿겠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는 주님을 믿을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죽은 사람들의 일이므로 여러분은 그것들에 연루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안목에서 볼 때 그것들은 끝날 날이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모든 일을 마친 후에 주님을 따르려 한다면 여러분은 큰일 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우상의 일과 부당한 일과 남에게 손해를 주는 일에 있어서 철저히 처리해야 합니다. 미결된 다른 일들에 대하여는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찾아낼 수 있는 것은 아마 이 네 종류인 것 같습니다. 이것들은 새 신자가 과거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가져야 할 태도들입니다. 이것 외에 미결된 일들에 대하여는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가정의 본분과 같은 것은 죽은 자들로 돌보게 하십시오. 우리는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것들은 여러분이 해결해야 할 일들이 아니므로 죽은 자들에게 돌보게 하십시오. 영적인 면에서 죽은 자들에게 그런 일을 하게 하십시오. 한 가지 질문. 어떤 형제의 질문. 어떤 사람에게 죄를 범했을 경우 만일 그가 모른다 하더라도 잘못을 시인해야 하는지요? 답변. 문제는 물질적인 손해를 주었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삭개오의 처리와 같이 때로는 그들이 알고 있을 것이며 때로는 그들이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물질적인 손해를 준 것이라면 가서 시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와 함께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경험 있는 형제가 돕게 하십시오. 그들은 어떤 방법을 써야 사람에게 더 유익이 되는지를 압니다.